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과 터키의 합의에 따라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 선박편으로 이송된 이민자들이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관리들은 대부분 남아시아 출신인 131명이 오늘 터키 디킬리항에 도착했으며 선박에서 등록센터로 한 명씩 호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국경기관인 프론텍스 측은 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인 첫 귀환자들이 망명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오늘 500명가량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망명 자격이 되는 난민들을 선별해 유럽으로 되돌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보스 섬에서 오늘 이민자들이 추방된 것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본격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봉쇄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또다시 방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시리아 정부가 다라야와 동부 구타 지역에 구호단체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나딤 후리 중동 책임자는 시리아 정부가 다마스쿠스 주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굶주리기 전술이나 구호 차량에서 기초의약품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호단체들의 접근과 5주 전 발효된 적대행위 중단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유엔 중재평화회담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어제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알카에다 연계단체 누수라 전선 대변인 등 20여 명의 반군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부유층과 유명인 정치인들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를 만들어 조세 회피와 재산 빼돌리기 등을 해온 사실이 국제 언론 단체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파나마에 있는 모색 폰세카 법률회사에서 1,150만 쪽 분량의 문서를 빼돌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에 제공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문서들에는 은행과 법률회사 등이 불법 경영과 탈세, 정치부패 등에 고객들이 연루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요건들이 종종 누락돼 있었다고 ICIJ는 보도했습니다. 독일신문 등 100여 개의 뉴스기관들과 연대한 ICIJ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40년간 역외 은행 계좌를 통해 20억 달러가량을 빼돌렸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과 필리핀 군이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발라카탄 훈련에 8,500명의 미군과 필리핀 군 병력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또 일본 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관하고 호주군도 일부 특수작전에 참가합니다. 필리핀 군은 특히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은 채 호주군과 함께 석유 시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전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관리들은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기습폭우로 지금까지 적어도 5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북서부 지역과 카슈미르 일부 지역에 폭우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 등이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키버 파크튼과주에서만 45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빈곤층이 몰려있는 샹글라 지구에서 사망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보건당국은 최근 한 여성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몰로비아에 거주하던 30살 이 여성은 지난주 에볼라에 감염돼 숨졌고 그의 5살 난 아들은 이후 며칠 뒤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몇 달 전 에볼라 종식국가로 선포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인접국 기니에서도 4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지는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당국은 그러나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라이베리아 보건체계는 이번 사태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4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협상을 언급하는 국방위원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즉각적인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And we have to take a look at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DPRK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국의 대북 교역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미국 유력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4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의 협상 마련을 촉구하기도 해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3일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거꾸로 자립자강의 강국으로 바꿔놓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그러면서도 일방적 제재보다 안정유지가 급선무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제도 전복보다는 인정과 협조가 위기의 출구라는 여론이 만들어졌다며 미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뒤인 지난달 7일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한 뒤 29일 만에 나온 겁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앞선 성명에선 총공세 진입과 선제 공격 등 군사적 위협으로 일관했지만 이번 담화에선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지금 뭐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에 집중할 시기라고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과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한 달 만에 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그만큼 국제사회의 새 제재에 대한 압박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론하고 70일 전투와 같은 주민 동원을 강화하고 나선 게 그런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북한 당국이 이 제재에 대한 일종의 공포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국면을 통해 가지고 내부를 굉장히 단속하는,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고 주민 동원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박형중 박사는 또 다음 달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주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지나친 긴장을 피하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이 협상을 언급했지만 협상에 나설 적극적 신호로 보긴 어렵다고 풀이했습니다. 담화의 대부분이 대북 제재 비난과 핵 공격 위협에 할애돼 있고 협상 얘기는 끝부분에 슬쩍 걸쳐져 있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중국과 다른 북핵 관련국들 사이에 틈새를 벌려보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대북 제재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이제 대화를 언급함으로써 이 국제사회가 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써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 제안이라기보다는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슬쩍 건드려보기 위한 뭐 그런 의도로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이번 담화가 그나마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조차 이례적으로 강한 비난을 담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담화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의 요구에 무작정 추종하고 유엔 결의로 포장된 북한 적대시 책동에 동조함으로써 귀중한 과거 유산과 전통을 송두리째 말아먹었다며 대가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지 못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즉각적인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4차 마지막 핵 안보 정상회의를 마치며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핵 안보 정상회의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핵 위협들과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take a look at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 DPRK, North Korea is in a whole different category.
북한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즉각적인 우려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논의하며 국제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 개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세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노력에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최근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 tell us that the person who made the statements doesn't know much about foreign policy or nuclear policy or the Korean Peninsula or the world generally.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은 채 그런 핵무장 용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외교와 핵정책, 한반도 혹은 세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지난 29일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며 이들 나라들이 스스로 핵무장을 통해 방어력을 키우거나 미국의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그 같은 핵개발 등 잠재적 충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52개 나라 정상,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날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를 폐막하고 워싱턴 코뮤니케와 5개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코뮤니케는 테러 집단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핵과 방사성 물질을 입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와 강력하고 포괄적인 핵 안보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개 행동계획은 UN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국제기구들이 핵 안보를 위한 책임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세부적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핵 안보 정상회의는 이날 4차 회의 폐막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한 뒤 2010년 첫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등 총 4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제사회 핵안보 협력 노력으로 테러 집단이 핵무기나 관련 물질을 획득하지 못했고 여러 나라에서 핵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극단주의 단체들의 핵테러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사실 핵심 의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활용해 한일중 정상들과 북핵 문제 대응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3국 공조를 위해 많은 시간과 외교적인 에너지를 쏟았다고 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공을 들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외엔 양자 혹은 3국 회담을 미중과 미한일 3국 정상회의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 대응과 제재 이행이 핵심 논의 사안이라고 밝혀서 대응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죠.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대북 억제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뜻을 모은 것이 주요 성과로 분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한일 협력과 공조가 상당히 강조됐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We are united in our effort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세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노력에 단합돼 있고 세 나라의 안보 역시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국의 이런 공조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31일 서너 시간 동안 미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강행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했습니다.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결이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미일 두 정상과 함께 북한 정권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 정권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계속됐나요?
네. 박 대통령은 31일 저녁 쉬운 두 개 나라 정상과 네 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업무 만찬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북한 정권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나온 것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공개적으로 나온 자체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 정상의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회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opefully promoting the kind of opportunities and prosperity for North Korean people who have been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이 된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인권 문제가 특별히 강조된 이유가 있습니까?
핵과 인권이 더 이상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라 그런 공통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이미 여러 번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이 부족한 국가의 자원을 국민의 민생과 복지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거 투입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따라서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북한 주민들도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미, 중,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청와대와 백악관은 시 주석이 양자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에 있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사실상 중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시 주석의 발언에 무게가 실린 거죠.
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이고 두드러진 합의 도출이 없었다는 지적인데요.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점, 또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병행을 주장하는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 이 3국의 시각차도 여전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1일 폐막된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핵 해결 노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31일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 한일 3국 정상회의는 대북 제재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진전된 내용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제재에 관해 미, 한일 3국과 중국과의 온도차가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가 한 단계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한일 3국의 공조 강화에 확실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도 미한일 3국 정상이 모여 확실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걸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미한일 3국의 중국까지 포함해 4개국 정상회담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운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직접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밝힌 건 북핵 외교와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정상이 유엔 제재에 확고한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시 주석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시 주석이 이처럼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미한일 3국의 북한 압박 외교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핵과 북한 제재와 관련해 기존보다 더 진전된 메시지가 도출된 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의 분석입니다.
상황 관리라고 생각해도 조정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한반도에 계속 긴장 상황이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미국도 중국도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하에서 중국은 제재에 참여를 하고 또 미국은 대신에 대화의 문을 여는 소위 이제 평화협정하고 비핵화하고 물론 사드까지 합쳐서 일단 타협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발표한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에 제재에 충실하겠다는 중국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었던 만큼 더 진전된 메시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대화도 같이 거론한 건 앞으로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이 선 비핵화 입장을 갖고 고강도 대북 압박을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정책 중심축이 안보리 제재 이행과 평화협정 논의 병행론에서 대화로 이동할 경우 북핵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설명입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정도씩 보여준 것.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는 동참을 하겠는데 일방적 제재는 안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도 성 중심으로 분권화가 많이 이루어진 중국에서 지방의 하부 단위까지 제재 효과가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이상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6개월 이상을 봐야지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의 하부 단위까지 될지는 저는 6개월 이상은 봐야지 된다고 봐요.
나아가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삼각 안보 협력을 중국 견제로 이해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한일 3국이 북핵 문제를 넘어 국제 차원에서의 공조의 의미가 많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한일 3국 공조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기술 유입을 적극 차단해야 한반도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해외에서 입수하는 핵기술이 대부분 중국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일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의 핵기술이 대부분 중국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unfortunately, most of the technology that North Korea has obtained from overseas has come from Chinese companies.
So this is one. 미 중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2270호에 따라 전략 무역 통제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대부분의 핵 기술은 중국 기업들을 통해 입수됐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가 북한의 핵기술 입수를 추가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핵기술을 유입하지 못하도록 중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의 성공 여부는 미중 공조 속에 중국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only be because of determined Chinese action in coordination with the U.S.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3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2270호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거래를 불허하고 수출입 통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는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을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탈북자 적응 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뒤 심층 조사가 필요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문을 연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국의 대북 교역 중심지인 단둥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미국 유력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은 극히 일부만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 신문과 CNN 방송이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실행 여부에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큰 구멍이 있다는 제목의 31일자 기사에서 북중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져온 단둥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는 북중 교역의 70%가 이루어지는 중국의 대북 무역 중심지입니다. 많을 때는 하루 200대가 넘는 차량이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들어갑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무역업자들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새 대북 제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경 무역은 평상시와 다름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2270호가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하도록 규정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국인 택시기사는 이 신문에 세관 당국이 검색하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지 한 관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의 5% 정도만 세관이 검색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겉으로 보기에도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물품들이 예전같이 북한을 드나든다고 전했습니다. 철과 석탄은 중국으로 들어오고 원유는 예전처럼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민생용 물품의 교역을 제재의 예외로 남겨둔 탓에 대북 제재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단둥 현지 표정을 전하면서 화물용 차량 행렬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단둥 세관이 북한행 차량을 철저하게 검색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며 중국 외교부와 랴오닝성 정부에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현지 당국은 대북 제재에 규정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처는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수가 성행해 이런 조처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현지 업자들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북한산 희토류나 금 등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 밀수선들이 여전히 이런 품목들을 중국으로 반입한다는 것입니다. CNN 방송도 현지 밀수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현금에서부터 곡식, 자동차 부품, 그리고 산업용 화공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밀수로 북한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무역업자들과 관리들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곧 제재가 느슨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한 우려와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몰타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의 일부 인권단체들과 언론들이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이 2주에 하루만 휴식하며 하루 14시간의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사입니다. 북한이 해외 파견하는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그동안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서 노동자 해외 송출은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에서 임업이나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이다혜 연구위원입니다.
러시아 그 극동 지역이 워낙 건설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분들이 건설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제 거긴 도시잖아요. 시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제 뭐 아파트 공사나 수리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이 연구위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일하는 나라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그마저도 약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게 제도화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했던 탈북자 이밀 씨는 국제인권회의 증언을 통해 임금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북한 당국에 모두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was that we were never paid.
지난해에는 중동 국가 카타르의 유명 건설 회사 CDC에 고용된 북한 건설 노동자 108명이 해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을 사전 승인 없이 야간에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초과 근무와 과로에 시달리게 하면서 임금 대부분을 착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몽골과 폴란드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북한 노동자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 즉 청부업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입니다.
한 달에 납입금 $650 이상을 요구하며 개개인이 회사 내에서 그것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아르바이트, 청부업을 진행해서라도 이 돈을 국가에 반드시 납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서 착취한 돈은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 정권 유지를 위한 사치품 구입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탈북자 최 씨는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달러죠. 달러가 여기 39호실에 모이면 중요하게는 이런 그 핵실험, 장거리 로켓 실험, 뭐 핵실험 하는 데는 뭐 고강도 알루미늄 판이라든지 또 코일이라든지 어떤 그 분야에 발달된 서방 나라에 가서 그걸 사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39호실 외화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달 VOA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며 대북 추가 제재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에나 리치 앨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입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의 새 대북 행정 명령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97주년을 맞아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 현장을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7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 제국에서 민국으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민족의 구심점으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사진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의 김자동 회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이종찬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난 개인적으로는 여기 다 아는 분들이 보면 다 반갑고 그렇죠. 보면 다 생각이 나죠. 이분 다 아는 분들이니까 뭐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보면 아 이어른이고 이어른. 이 사진에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 다 아다시피 1919년이 3월 1일 날 김인현 독립선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1919년에 이런 커다란 민족적인 거사가 있었는데 2019년이 되면은 100주년 되는 해죠. 근데 지금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100주년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와 또 나아가서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호응해서 커다란 뭔가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에서 이 사진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시장에는 광복군 훈련 모습과 항일 유격전에 참전한 의용대원들의 사진, 그리고 임시정부 활동 사진까지 당시의 독립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들 약 150여 점이 나와 있습니다. 전시는 상하이 시기, 이동 시기, 충칭 시기, 환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상하이 시기는 1919년부터 1932년까지로 임시정부의 정착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이동 시기는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임시정부의 고난 시기를 그리는데요.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각각 세력을 형성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칭 시기는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한 1940년부터 1945년으로 1944년 임시정부와 따로 활동하던 좌익 진영과 통일을 추진해 마침내 좌우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처제는 이제 저 임시정부가 수립한 그 초기, 그 다음에는 상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윤봉길 의사가 대거 항쟁한 이후에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때문에 2기가 3만 리 대장정 시기고 3기가 중경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는 45년 이제 광복을 찾아서 다시 환국하게 되는 4계기로 나누어서 이걸 소개를 드릴까 하고 지금 이번에 사진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알려졌던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사진들과 함께 임시정부 인사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여기 계신 이 김가진 선생님이 바로 회장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진은 모든 요인들이 여기 보면 뭐 이광숙, 또 김구, 이유필, 뭐 차이석, 안창호 전부 여기 망라되어 있어요. 작게 그 저 편편히 모아진 사진들인데 역시 요새 그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이 돼서 이것이 이렇게 확대가 돼도 그 원판 그대로 표시가 될 수 있어서 역시 그 사진 기술이 발달이 된 것이 이번에 사진전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진전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특히 많은데요.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아는 사람을 찾는 얼굴들의 반가움이 묻어납니다.
우리 저기 선대 뭐 여기 임시정부 요원이기도 하고 이래서 보려고 왔어요. 뭐 좋은 저기 행사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이런 거 어떻게 연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떳떳한 생각이 들고 자랑스러운 조상들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요즘 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다 만나 뵙고 한 사람들이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창시도 안 하고 그랬어요. 4학년 때 해방이 됐으니까 옛날 그런 다 어려움 속에 살았죠.
아니 저희 어른 독립운동 하셨어.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시는 분도 나오네. 우리 어른하고 그렇죠. 저는 직접 독립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와닿죠.
휴가를 맞아 이 전시장을 찾은 한 군인은 사진전의 사진을 보면서 조국 수호의 의지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냅니다.
제가 군인이라 가지고 휴가 이용해서 나왔는데 선배 전원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뭐랄까 제가 군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선배님들과 같이 좀 더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복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국에서 민국으로는 다음 달 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2관에서 열리고 9월에는 이번 전시를 바탕으로 한 사진집도 출간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봄 기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벚꽃이 만개한 군항제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여의도에 활짝 핀 벚꽃 소식이 있군요. 예년에 비해서 좀 빨리 핀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년보다는 한 열흘 정도나 빠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하루 빠른 겁니다. 지난 토요일 꽃을 피우기 시작한 여의도의 벚꽃, 주말 사이에 폭죽이 그 불꽃을 터뜨리듯 꽃망울을 지금 피우고 있는데요.
네.
그 진해 지역의 벚꽃이 만개하는 사이에 벌써 부산, 울산, 대구, 대전 등의 남부와 중부 지역에 벚꽃을 다 피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한강 여의도 벚꽃이 꽃잎을 연 것이고요. 여의도에는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어제 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의도 일대가 지금 인산인해입니다. 올해는 또 개화 시기와 축제 기간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서울의 최대 벚꽃 군락지인데 여의도에서 열리는 벚꽃 봄꽃 축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를 할 때면 국회의사당도 문을 연다는데요. 그 안쪽으로도 벚꽃이 만발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사당 터가 꽤 넓습니다.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앞에 잔디도 있지만 뒤쪽으로 보면은 이 벚꽃길이 쫙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평상시에도 국회의사당은 뭐 특별한 뭐 일이 없으면은 모든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돼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 축제를 할 때가 되면은 나들이 삼아서 국회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벚꽃나무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국회 지역이고요. 뭐 벚꽃에 관련된 각종 행사 열리는 곳도 바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서쪽 윤중로 지역입니다.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상품 속에 그 여의도 윤중로 걷기 일정이 꼭 들어가 있다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풍광일 정도로 여의도 벚꽃이 멋집니다. 여의도 벚꽃이 필 때면은 하루에 한 7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 몰리기 때문에 그 관련 지역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0시부터 일부 지역의 차량이 통행이 금지가 됐고요. 또 일부 구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혼잡 시간대, 지하철도 그 인근 역을 서지 않고 무정차로 운행을 하는 등 각종 안전 대책이 도입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상춘객들의 소식이 계속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여의도 외에도요. 남산공원, 잠실의 석촌호수,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는 경의선 철로가 지나는 그 길가에가 좀 멋진 벚꽃길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늦게 꽃을 피운 개나리, 진달래, 목련꽃도 각기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그 한강변에도 주말 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주말은 봄 나들이에 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울의 벚꽃 소식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다음은 한국 정부가 구글의 알파고 같은 슈퍼컴퓨터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국가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은 민간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에서 주도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 한국산 슈퍼컴퓨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한국 정부는 일단 구글의 알파고보다 130배 이상 빠른 한국산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 미화로 하면 8,695만 달러 정도의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2020년까지 그 1페타플로급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2025년까지는 30페타플로급 슈퍼컴퓨터를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페타플로, 1초의 연산을 천조 번 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속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초고성능 컴퓨터 사업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천조번이라고 하니까 전혀 이 감이 안 오는데요.
맞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그러면 얼마 전에 이서들 구단과 그 바둑대기를 했던 구글의 알파고보다 얼마나 빠른 것인가요?
일단 130배 정도 빠르게 만들겠다는 건 목표입니다.
네.
2025년에 가능한 일입니다. 알파고가 당시 그 이세돌 9단과 그 대결했을 때 연산 처리 속도가 0.22 페타플롭 수준이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으로 이보다 한 4배 정도 빠르게 10년 안으로는 130배 이상 빠른 그런 한국산 슈퍼컴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 한국은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비해서는 국가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슈퍼컴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고요.
네.
2012년에 그 서울대 교수팀이 개발한 천둥이라는 슈퍼컴이 있었고 2014년에는 바람, 2015년에는 마하라는 그 슈퍼컴이 개발됐지만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었고 이 1페타플롭의 한 10에서 15% 정도 수준을 이끌어내는데 불과했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적어서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알파고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꿔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 성장 사업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네, 1초에 천조 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이 한국산 슈퍼컴퓨터 개발되면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하게 되나요?
핵융합에너지 개발이라든지 기상예측, 자연재난예보, 환경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해양예보라든지 산사태, 산불예측 같은 그런 재난이라든지 환경예보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고요. 각종 생활실험, 자동차 충돌실험 같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슈퍼컴퓨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 경영자와 기업 오너들의 지난해 연봉이 공개됐다는데요. 어떤 부자들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의 최고 경영자, 돈 많이 받는 경영자 미화로 1년에 1,306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대표이사입니다. 삼성그룹의 권오현 부회장인데요. 미화로 1,306만 달러, 한국 돈으로 150억 원의 수입을 올려서 재계 최고 경영자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요.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라고 하죠.
네.
기업주 중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이 853만 2,800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1년에 1,306만 달러 연봉이면 한 달 월급은 100만 달러가 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 서민들에게 100만 달러 월급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입니다.
그렇죠.
그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1970년대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그 인공지능의 100만 달러 사나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100만 달러 하면은 정말 상상 이상의 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시대도 다르고 환율 가치도 달라졌지만 이 월급으로 100만 달러를 받는 기업의 최고 경영 자의 소식,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1,3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뒤로는 어떤 기업의 경영자들이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2위에서 뭐 5위, 6위까지 고액 연봉자들이 모두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입니다.
네.
지난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연봉이 크게 줄어든 경영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제일 위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IT 모바일 부분, 소비자 가전, 삼성물산, 건설 모두 책임자들이 나란히 순위에 올라와 있어서 한국 재계에서의 삼성그룹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고액 보수자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com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군과 캄보디아군은 3월 14일 캄보디아의 캄퐁 스퓨주에 있는 다국적 평화유지군 훈련소에서 앙코르 감시 2016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군이 주관하고 미 태평양군이 지원하는 연례 합동 군사 훈련입니다. 인도적 구호와 재난 대처, 양국 군대의 협력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두 나라의 합동 훈련은 올해로 7년째입니다. 프놈펜 주재 미국 대사관의 줄리정 대리대사는 앙코르 감시 훈련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군의 임무 중 최고의 진열장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앙코르 감시 훈련은 인도적 지원, 재난처리, 응급처치, 엔지니어링, 폭발물 제거, 사람과 물자의 수송, 지도자 개발 등을 망라하는 여러 분야의 훈련과 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이런 분야의 훈련이 잘 돼 있는 군대를 갖고 있다면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2주 동안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캄보디아군, 평화유지군 전국센터, 지뢰와 폭발물 제거부대, 로얄 크메르 헌병대, 미 태평양군, 제8 방어사령부, 130 공병여단, 303 폭발물 처리대대, 아이다호 방위군, 제18 의무대, 413 지원여단 등에서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8 방위사령부의 에드워드 도만 사령관은 150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서로의 전문성, 풍요로운 문화와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도만 사령관은 이어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조는 미국 캄보디아 두 나라 모두의 우선적인 과제이며 복잡하고 변화하는 지역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지역 안보와 안전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성장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도만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앙코르 감시 훈련의 전문가 교류와 연습은 종합 상황 훈련이 실시된 3월 25일 절정을 이뤘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와 그 주변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